그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 문제로 5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생활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순교하시기 전에 그 고난의 명상록이라는 그런 짧은 글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명상록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베드로 사도가 쓴 이 서신은요, 그 목적 자체가 핍박을 받고 있거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글이 베드로 전서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아름다운 의미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적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적혀 있는 2장에서는 구원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의 두 상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그 대비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새 삶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옛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의 다음 자리인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그렇게 25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 이들과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재 없이 살 수 없는, 목자를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쫓아가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뭐 어떻게 아주 뾰족한 이빨이나 발톱이나 아니면 눈을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양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고요. 영적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고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은혜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떠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요.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한 마리의 양처럼 더 많이 의존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할 존재인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면, 길 잃은 양처럼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스스로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길 잃은 양, 그 똑같은 모습입니다. 목자를 떠나서요, 길 잃어버리고 지쳐고 헤매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맹수를 만나서 잡혀먹거나 아니면 구덩이 같은 데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원인이 그 환경이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예 안일하게,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행했던 길 잃은 양처럼 같은 그런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 이것만이라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순종이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각기 제 길로 양갓 기르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상태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공고하고 목마른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며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 진리를 위해서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했던 모습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쉽게 굴복하던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려워하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좌절감에 헤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 빼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려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수시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길 잃은 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시 한번 목자가 되시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반해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그 변화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배신한 일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정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다시 한번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얘기해 주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마치 죄인처럼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두 명의 강도와 함께 가장 로마 제국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또 저주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배반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저 골칫덩어리 하나를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정말 구원하시기, 살게 하시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적어도 얼마만큼의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첫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회선 천장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이 목회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존 뉴튼 목사님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써붙여 다니고 그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던 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죄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구원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멸시와 그 조롱과 그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당연히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우리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기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힘겹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섬기고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쉽고 넓은 길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에서 멀어지고요, 자꾸 쉬운 길, 넓은 길,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잊은 것부터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목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진 2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이 속죄였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속죄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2장 23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는 삶을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떤 본이었냐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거짓 없게 하시고 욕먹어도 같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니께 오로지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걸려있는 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십자가는 우리의 인격과 성격 그리고 성품, 삶이 예수님을 닮도록 성숙시키시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입니다. 우리 진짜로 십자가 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그 십자가는 이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 삶에 주시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죄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는 주님을 닮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제자로서 주님을 정말 따라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이 정말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을 하루 일주일 내내 있거나 하루 종일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간신히 기억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삶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생각날 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쳐서 힘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그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십자가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와 넓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것임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큰 만큼, 끔찍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진 십자가 그거 너무 심해, 너무 커, 너무 불공평해, 불평, 원망,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편안하게 지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제 신앙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힘들다 다 꿈을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됐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꾸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자매가 묻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냥 주님 목수시니까 조금만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잘라주셨답니다. 그렇게 세 번씩이나 꿈속에서 이 자매가 예수님한테 십자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잘라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십자가를 그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걸쳐놓고 그 강을 건너는데 이 자매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잘라내서 그 십자가로는 도저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다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찌니라. 그때 그 자매가 아멘, 아멘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고난은 여러분 필수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예입니다.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있잖아요. 본을 보여주셨다고. 고난은 여러분 축복의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요 진리로 살 때, 진리를 따라 살 때 고난이 있고 정말 슬픔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이 24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달콤하고 유혹이 정말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의,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절대로 그것이 유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때리고 모욕한 그 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의혹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현재적인 체험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된 마음을 버리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죄인인데 그 죄인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모두 떠안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인데 그 죄를 아들을 통해서 갚게 하시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 더 닮지 못함을 도리어 죄스럽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왜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할까?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왜 닮지 못할까? 그런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태도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섬기는 마음,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주께서 오늘 지시고 정말 마지막 숨을 내지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셨다고 오늘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완벽한 구원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요.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 시를 발견하게 됐는데 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저에게 십자가를 질 힘을 허락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주님,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복을 내려주소서. 저에게 십자가의 질 힘을 허락하시어 진실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이웃을 만나 삶을 힘차게 이어가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만약 이웃을 사랑해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 영원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면 가슴 아프게 찔리는 벌을 내려주소서. 힘들이지 않고 평화를 얻으려고 하거나 누워서 하늘나라의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헛된 마음을 없애주시어 오직 이웃을 용서하는 아픔의 기쁨,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아픔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영광은 용서와 희생의 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매 순간 체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짊어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정말 이기지 못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매 순간 체험하며 잊지 않고 산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다니셨는지 하나님의 공의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여러분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충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속사람이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세월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 쇠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여러분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합당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잠시 나태함과 분분별함, 부주의함, 마음을 지키지는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주님 앞에서 멀어졌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받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고난과 복음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걷게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주님의 죽음, 구속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에 더 가까워지며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꾸만 찾았던 안일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그 넓은 길을 찾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길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넓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길 잃은 양처럼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겠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매일 현재적으로 체험하며 주의 길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시간 주여 외치고요, 같이 기도합니다.